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분들 또 이 교회 한 지체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 바뀌었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참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
네, 아름다운 인간관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못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부부관계가 되겠는데 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아무래도 평안이 없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나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인간관계를 참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를 참 잘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참 사람들을 잘 얻는 사람은 훨씬 더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가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요새는 책방에 잘 나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나가는데 대학생 때는 하여간에 그쪽 분야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간관계 이런 책을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그 대학에서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양 과목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것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쪽 분야 책도 나름대로 좀 읽어보고 과목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건 또 학교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관계를 참 잘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는 것이 목회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의 반은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인간관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뢰성을 잃어버리거나 인간관계에 금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달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의 절반은 인간관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절반이고, 그래서 반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하면 100%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00%.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그 TV에 이상한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 임산부들에게 돈을 받고서 5만원인가를 이렇게 자기한테로 송금을 해주면은 태아에 있는 그 아기가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이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요.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점쟁이도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휴대폰 하나 들고 계산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엉터리예요. 근데 이 사람 학설에 의하면은 같은 해에 나이가 동갑인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다 아들 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학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들어봐도 이거 엉터리인데. 근데 그 사이트에는 어떻게 광고를 해놓는가 하면은 자기는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 그거부터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순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인간관계는 100%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할지 못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정말이에요, 100%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오늘 네 가지 원리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먼저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 교제를 하면 어떻든가요? 아, 다음에 또 이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든가요? 아, 싫죠. 싫어.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교제하기가 싫어요. 혼자만 잘난 척하고 아주 교만이 꽉 찬 사람은 다음엔 상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 말이 좀 많습니다. 말이 많고 남의 이야기 들을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합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는 발언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으니까 그냥 세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면 항상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화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는 척해도 속으로는 아, 당신 참 교만이 꽉 찬 사람이네요. 다시는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다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만하지 말자. 잘난 척하지 말자. 잘난 것도 없다. 잘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그러면요. 사람들 다 잃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싶으면 항상 겸손하게 참 낮은 자세로 또 상대방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곧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 줄 줄 알라.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의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척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좋아지죠. 아, 내 감정을 이 사람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될 것이고 그전에는 설령 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럴 때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함께 기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의 그 좋지 않은 그 일에 이해를 못해 주고 있어요. 슬퍼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 슬픔을 이렇게도 몰라주나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주나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막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거기에 동참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 말씀 여러분 잘 우리 새겨놓읍시다. 혹시 내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세요.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보고 슬퍼해 주는 것은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 보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은 요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아들은 대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대학시험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친구 아들은 대학시험에 붙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잖아요. 친구가 지금 즐거워하니까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을 진짜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생각처럼 안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 안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게 가족 관계라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설령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그게 내 가족이라면 예,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은 한 가족이잖아요. 주 안에 산 가족이요. 또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슬퍼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아픈 일 있으면 함께 아파해 주시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원리는 가능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뭘 만들지 말라고요?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가능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러한 의미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참 제가 좋은 말들 참 많이 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라고 하면은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 가능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 제가 이 말을 내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적들이 많으면 그 적들은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못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못되면 그 적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적들이 아니라 친구가 많아가지고 늘 잘되기를 바라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 주위에 친구는 없고 원수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노리고 있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또 내가 넘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그게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만드는 것이냐? 원수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수를 안 만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원망받을 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 들을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움받을 일 하지 마세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뒤에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사실이 아닌 말 퍼뜨리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주위에 원수가 안 생깁니다. 원수가 많아지면 참 피곤합니다. 겁납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세요. 내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 말 꼭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내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원수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는 못 만들어놔도 여러분 원수로 만들면 되겠어요? 원수 만들지 마시고 친구들을 자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수가 왜 원수가 되는가 하면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매체 때문에 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말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좋은 말, 또 비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중상하는 말 이런 말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때로는 원수 아닌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수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요. 가족 중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직장에도 아마 원수가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모르는 사람이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 늘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원수 아니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정말 말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없다고 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한다든가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또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좋은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을 자꾸만 하면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처 주는 말하고 내가 안 좋은 말하면 그 사람도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를 자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관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거, 그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거, 이거 믿음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능하면 원수 안 만드는 거, 이것도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정은 뭡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성정입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베풀면 나도 악을 행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한방 빵치면 나도 즉각적으로 한방 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래도 노력을 하면 또 이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참으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은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요거는 또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또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여러분 잘못되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뭐예요? 곧 잘됐다, 고소하다.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렇게 벌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원래 성정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 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야 합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색이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달라야 되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새겨듣고 이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사랑이 뭔 줄 압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용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용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벌써 이런 것부터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도 우리들은 결국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복을 빌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욕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이런 쪽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축복 이런 개념하고 우리는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은 설령 우리에게 누가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맞받아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여러분 결국 누구 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나도 그냥 막 하면 퍼대면은 결국은 누구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악을 가했을 때 내가 저놈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미움은 여러분 이 독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독이 결국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나를 죽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요. 갑자기 막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머리가 우지끈우지끈거리고 내 몸에 병이 생겨버려요.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 이런 면에서 아주 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이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실천을 잘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읽어야지 이게 더 마음속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울잖아요. 원수처럼 생각한 다윗인데 그 다윗이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울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래서 악에게 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악에게 이기기를 원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벌써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람 잃습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실 때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세수대 같은 데다가 숯불을 갖다가 잔뜩 해가지고 우리 머리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뜨겁고 화끈화끈거리겠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주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고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뉘우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으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실천하면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인터넷에서 발견한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미운 사람 죽이는 방법.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분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미운 사람 죽이는 방법.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해서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이고 하도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음성이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속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각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후의 방법으로 목사님을 찾아간 며느리는 비방이 있다는 얘기에 눈이 번쩍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절미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절미를 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찹쌀을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 새로 몰랑몰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 야단도 덜 치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을 거두고 반대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가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혹여라도 돌아가실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목사님에게 달려가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방도를 알려달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지요? 삶은 상사나 싫은 상사나 동료를 죽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한 개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며느리처럼 100번 정도는 인절미를 해다 바쳐야 미운 사람이 죽습니다. 밥이나 커피를 사주세요. 뭔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일을 당신이 해줄 수 있다면 해주세요. 칭찬할 일이 생기면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실 때마다 수첩에 발을 정자 그려가며 딱 100번만 해보세요. 미운 사람은 정말 없어질 것입니다. 미운 사람 죽이는 방법 잘 들으셨죠?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여러분 떡 하나 더 주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참 중요한 것이죠. 아름답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대로 실천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 또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지요. 부족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